오늘 아침에는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짐작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왕의 기도금지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매일 하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과 또 그 기도한 것이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온전하게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른 그것 때문에 이 왕이 오히려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공포해서 모든 백성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다. 라는 그 내용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사랑 이런 부분과 함께 또다시 생각해 볼 부분은 이렇게 긴 시대를 관통하면서 그 땅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다니엘의 그 지도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때를 지나서 출애굽의 모세,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 그 후에 사사들, 왕들, 예언자들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대체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시작되면서부터는 사사 시대 때는 사사들이 대체로는 자기가 속한 지파와 관련된 지역에 한정되어서 일했던 것이 대부분이었고 여러 지파들을 넘나들면서 일했던 사람들은 거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열두 지파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왕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왕들이 여러 지파들을 통합시켜서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 열두 지파 전체를 관장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활한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지도자를 들 수 있다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오늘 읽은 다니엘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면서 또 애굽에 팔려간 노예에 불과한 청년이었지만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30세에서부터 110세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지도자의 정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집트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으로 산 것을 보면 그 긴 세월 동안 민족적인 배경도 그러하고 한데 어떻게 그 지도력을 긴 시간 동안 유지했을까라는 것이 정말 신비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국제정세가 요동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등장하고 메대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하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가장 핵심 중심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기에 긴 세월 동안 그것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신분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역사를 좌우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역사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 다니엘의 지도력도 굉장히 특이하고 매우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니엘은 606년, BC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포로가 세 번 이루어졌는데 첫 번 포로가 606년이고 두 번째는 아마 598년 정도였을 거고 세 번째 마지막 포로된 것이 586년 BC인데 다니엘은 첫 번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었으니까 BC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몇 년이다라고 기록된 것은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고레스왕 3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레스왕 3년이 BC 533년경으로 보면 그때까지 역할했다라고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시간이 거의 60년, 70년 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70년 넘는 긴 시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출신으로 바벨론 정부의 그 제3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제국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왔을 때도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 120도 전국을 세 사람의 총리가 다스렸는데 그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지도력입니다. 어떻게 유대인 포로 출신의 사람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제3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충성했던 사람이 바벨론을 점령한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또 전국적인 지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되어서 그것도 1, 2년 하는 것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여러 점들을 생각해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는 세상 역사를 꿰뚫어 볼줄 아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의 문명도 없고 그 이상의 어떤 세계도 잘 없는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예루살렘 성전 하나 지어놓고 굉장한 건물로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건물은 정말 뭐 흔한 건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소위 말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포로된 소년들 중에 선발되어서 궁중에서 관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음식을 거절하는 사건도 생기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새 친구들이 풀물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도 생기게 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궁중 교육을 통해서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고 세계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어떤 소용돌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역사의 한 가운데였던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추게 되는데 이 세계사의 변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아마 40년 동안 궁중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 많은 무리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나가는 탁월한 이 지도력을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궁중에 보내서 그 당시 궁중교육이라는 것이 정치이고 통치자 수업을 하는 것이었을 터인데 그런 통치자 수업을 잘 받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차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 허락하셨고 그것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해 가는 일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을 거다라고 보죠. 다니엘도 이 궁중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해안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지적인 인식의 발전과 확장이 그가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해 가면서 시대적 지도자로 등장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그에게 나타나는 철저한 신앙적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살고 바벨론 정부의 관리가 되고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정부 시대고 페르시아 정부의 관료가 되고 그런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적 원칙을 한번 흐트러뜨린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음식까지도 가려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꼿꼿함을 보이고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선포되었지만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철저히 그 신앙적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신을 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계화 시대라 그래서 뭐 다른 나라 말 많이 배우고 외국에 조기 유학도 보내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사회에서 써서 이렇게 외교관들이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다면 자기 나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 자원봉사자로 쓰고 또 유엔 여러 기구에서 다양한 사람들 불러다가 쓰는데 외국에서 훌륭하게 교육받아서 아무리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외국에 능통해도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다 그랬을 때 한국말을 얼마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 말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다른 나라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어서 그렇답니다. 이건 슬프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하나의 원칙이라는 건 다니엘은 이 원칙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나라가 망한 망국 백성이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기 신분,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신앙, 이것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리 같은 것은 뭐 아무도 연연해하지 않는, 그건 하루아침에 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것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굉장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원칙,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하면서 그 기도하기를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는 그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감동받고 충격받습니다. 이런 그 당시 그 사회 속에 쉽게 적응하고 다른 사람과 쉽게 사귀고 그렇게 되려면은 뭐 이런 원칙 좀 숨겨놓고 혼자 조용조용히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고 그 사람을 어울리기 좋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하지만 신앙 지키는 일을 위해서만큼은 어떤 양보도 없었던 철저한 신앙 준수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원인이었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탁월한 지도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그가 노력했던 것은 이 문화적인 적응력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 사회에 잘 적응합니다. 그 승승장구예요.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왔는데 메대 시대도 잘 적응합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그 시기도 잘 적응합니다. 아마도 요셉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야곱의 아들이라는 걸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면서도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관리가 되죠. 이집트 말을 사용했겠죠. 이집트의 옷을 입었겠죠. 이집트 여자를 아내를 얻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면에 신속히 잘 적응해 가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인 적응력이 뛰어났던 것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사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앞에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메대의 다리오 왕의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또 이제는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시대가 왔는데 이런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형통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통했다 그렇게도 보이지만 그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를 매우 잘했다는 적응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그 시대가 원하는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했고 이런 시대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신앙의 원칙이라 신앙이 우리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지배하는데 그 신앙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또 그 땅의 문화나 예의나 관습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겸비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지도자로서는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할 줄 알고 지켜낼 줄 아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오셔서 선교지를 막 폄훼하는 어느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가 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 나라 교회를 뭐 욕을 한다든지 정말 듣기 싫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싫으면 뭐하러 그 나라에 가서 있는 겁니까?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건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그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부흥하고 진작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일 터인데 그 나라 사람 무시하고 그 나라를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선교사로 살겠습니까? 문화적인 적응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자신이 히브리라는 이라는 정체에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영적인 신분 이런 것들은 칼같이 지켜나가고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고 고수해 가면서도 동시에 그 땅의 문화나 역사나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인정해 주면서 문화적인 적응력을 뛰어나게 키워나갔던 것 때문에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봅니다. 문화는 항상 바뀌는 것이죠. 1895년에 그때 이제 김홍집 내각 시대이죠. 고종 황제 31년 경 32년이겠죠. 1895년이면 그때 그 선포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단발령이라는 겁니다. 상투를 잘라라는 거예요. 근데 상투를 잘라라는 단발령에 대해서 전국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어떤 분은 내 머리는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 그렇게 저항합니다. 이게 유교의 교훈인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이 신체 발부 온몸에 머리털까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내가 해칠 수 없다는 굉장히 강한 그 유교적인 신념이 있었고 또 이것이 일제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제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반응도 컸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서울에 살던 지방 출신 유생들이 단발령이 생기자 말자 그 머리 자르기 싫어서 다 지방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머리 기른 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문화이죠. 물론 그 당시 단발령은 민족주의가 가미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일 저항 정신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더 많았겠지만 그 당시는 그 문화를 존중해야 옳은 것이고 오늘날은 또 이런 형태의 문화를 존중해야 옳은 것이겠죠. 이런 문화적인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소통이 되지 않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담 속에 가두는 역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 개토화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통로가 문화라는 통로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땅에 살면서 그 나라 말도 하고 그 나라의 의복도 입고 그 나라 음식도 먹고 뭐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 요소들이 다 문화적인 요소들이고 또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가 진정으로 잘 발전되기를 위해서 관료로서 책임을 다하고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긴 세월의 지도력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 또 페르시아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이 친 바벨론 인사였다고 말하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신페르시아 인물이어서 민족의 반역자다 그렇게 역사 평가하는 역사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신앙 자기 신앙대로 지키고 자기 민족 사랑하는 정체성 확실히 하면서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겸지할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세상과 문화적 소통에 치우치면 우리 신앙이 변질되기 쉽고 또 너무 우리 가두어 놓고 있으면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통로가 막히게 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잘 겸전해야 하겠죠. 이렇게 보면 다니엘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를 관통해 볼 줄 아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고 신앙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던 사람이고 또 문화적인 소통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 긴 세월 동안의 지도자로 삶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요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귀한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우리 지도자도 이렇게 한국 땅 서울에 살면서도 세계를 바라볼 줄 알고 세계 영적 기상도를 분석하고 읽을 줄 알면서 선교의 방향을 생각해내고 대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이런 분별력을 소유하신 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신앙의 원칙 흔들리지 않는 강경한 신앙의 고수 그러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새 시대에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실 그런 지도자를 구하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